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서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면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고 또 그 동생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되어 돌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쪽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며 성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는 가인의 그 후예에 대한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심 인물은 라멕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부르고 있는 라멕의 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가질 내용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아내들만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노래로 라멕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라멕에게 상처와 상함을 입혔습니다. 그가 입힌 그 상처, 상함은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라멕은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이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죽임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후회함도 없고 오히려 그 소년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실 때에 가인이 제가 땅을 유리하다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이 표를 보는 자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가인의 상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7배나 벌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그 권위를 덧붙여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 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는 그 벌을 77배나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나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에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입술과 심령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과 의도 안에서 순탄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도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훼손되게 되었고 또 이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라멕이 부르고 있는 라멕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살인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러한 잔혹한 세대가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일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멕이 가지고 있는 통치 원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대변되고 상징될 수 있습니다. 힘과 폭력을 사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힘과 그 힘을 폭력화하여 상대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을 취하고 내 영광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인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통치 원리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라멕의 통치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대리 통치입니다.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경외 받으셔야 할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여기에 대한 권위와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고백이 늘 그의 삶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증거하는 내용이 선악과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해야 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되뇌어야 하는 내용은 내가 명령을 받고 있는 자이고 내게 명령을 주시는 자가 있고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게 영광이다, 이 사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결심과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힘을 숭배하고 이 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나라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어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셋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이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느냐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생애가 어떠했는지 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인생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의 삶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왕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람이 하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투표하지도 않았고 또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또 저절로 왕이 되는 그러한 왕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기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의 통치 원리와 목적에 따라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까지 단 하나의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울의 받은 그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생포합니다. 살려서 포로로 잡아 데리고 옵니다. 당시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는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의 가장 큰 전리품입니다. 그 왕을 결박하여서 얻은 전리품으로서 끌고 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칭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같은 칭송과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라 했지만 묶어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이지만 자기가 볼 때에 가치가 있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살려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남겨둔 것입니다. 라는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기념비는 이 전쟁에서의 자기 승리를 스스로 치하하기 위하여서 세운 공적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여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은 자기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할 사울이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됨에 취하여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울 왕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조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평생 살았던 다윗의 생애는 처음부터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함으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다윗은 끝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이 순해서 그런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악하게 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겉으로 볼 때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이익일 것 같습니다.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잘하면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보장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 이 다윗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다윗이 제일 자기가 놓치지 않고 자기가 제일 붙들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를 위하여서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라멕의 그 후손들, 그 이유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아담이 아벨을 낳았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셋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패역한 세대로 흘러가는 인류 앞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를 출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후손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기반으로 하여 살 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모습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은혜스럽습니다. 무엇이? 세상 나라에서의 왕은 백성을 죽여서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인 자기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죽이고 그 백성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빼앗아 얻는 것을 자기가 다 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그 백성을 위한 끝없는 영광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자기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경건한 후손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로 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인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떳떳한 것 같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그것이 손쉬워 보이고 또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영원할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영광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건한 후손으로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애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정황과 현실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모든 일에 최고 책임자와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자식에 대한 최고 결정과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 대한 책임과 결정은 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울타리와 내 테두리에 가두어서 자식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식도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최고 책임자이고 결정권자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 안에서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상황과 정황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폭력이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있고 상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신 이 진정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바꾸어내시고 새로 만들어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리에 결국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귀한 책임이며 곧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요구치 않고 우리가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셋을 통하여서 경건한 후손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오늘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마음 그리고 고백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주의 참된 자녀와 백성으로 서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고백과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삶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